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오늘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오후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와 미공군의 B-1 폭격기가 일본 서남부 규슈 서쪽에서 한반도 방향 공해상으로 비행하는 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 공군기들은 편대를 이루 비행하며 통신 상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공군은 앞서 7월 30일에 이어 지난 8일에도 같은 형태의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일본의 연대 강화를 통해 북한에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수가 약 11,000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아프간 주둔 미군 수를 약 8,400명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데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전 발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복무하는 장병들을 제외한 숫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반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미군을 증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을 이유로 증파할 병력의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약 4천 명이 추가 파병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절풍 몬순으로 인한 폭우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인도 뭄바이에서 오늘 6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지금까지 적어도 7명이 숨졌고 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혀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붕괴된 건물은 약 100년 된 낡은 건물로 뭄바이에서는 지난 한 달 새 건물 3채가 무너졌습니다. 현지 의료진과 소방관 등 구조대가 현장에서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몬순으로 인한 우기를 맞이한 뭄바이에서는 지난 며칠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도 뭄바이 일대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인도의 이웃나라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네팔에서도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점령하고 있던 탈 아프르시를 어제 완전히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이제 반군들은 항복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탈 아프르시 탈환으로 니메부주 전역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니메부주는 ISIL이 지난 2014년부터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탈 아프르는 모술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으로 지난 6월부터 다른 ISIL 점령지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군은 지난 8월 20일부터 탈 아파르 작전을 탈환전을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최근 자국 정부군과 미군의 공동작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민간인이라며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지난 25일 미군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이 바리르 마을을 공격해 10명이 숨졌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도 당시 작전에 미군이 참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리르 마을은 비옥한 농토를 차지하기 위한 종족 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말리아군과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은 이달 초부터 알샤바브 이슬람 반군으로부터 바리르 마을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 관리는 사망자들이 모두 민간인으로 사망자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하비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불어난 물이 여전히 이 일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휴스턴에 폭우가 내릴 위험성이 사라졌지만 주변 지역에 불어난 물이 주는 위협이 여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폭우가 내린 휴스턴시 동부 버머시 당국은 배수기간이 중단돼 복구작업을 하려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휴스턴시 인근에 있는 화학공장이 오늘 폭발한 것으로 알려져 주역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No, we're never out of diplomatic solutions.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미국이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와 최신의 비탐지 전투기 F-35B 편대를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북한은 미국 정보당국의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입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30일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결코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No, we're never out of diplomatic solutions.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북한과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밝힌 뒤에 나온 겁니다. 외교적 해법은 대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 압박도 포함하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꼭 상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부 언론들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송 장관과 나는 우리의 국가와 국민 이익 보호를 제공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은 더욱 심각해지고 북한의 공격적인 행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국제의 노력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가 이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뭉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트 장관은 또 한국과의 매우 강력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평가하면서 두 나라 군사관계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들은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돌을 더 얹고자 미국에 왔다며 매티스 장관과 깊은 신뢰관계로 대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한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최근 북한 정권의 연쇄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한 협력 방안과 추가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와 최신의 비탐지 전투기 F-35B 편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오늘 이들 미군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한국 공군 편대와 연합 비행 훈련을 한 뒤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서 폭탄 투하 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B-1B와 F-35B 편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지난 29일 화성 12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지 이틀 만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다양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순차적으로 전개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군축대사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있지만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조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국제평화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ime for debate has long passed. Those dangers are clear. And it is now time for concerted action.
북한의 위협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이미 지났으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치된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국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goal of using such sanctions is to pressure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o abandon its prohibited programs and activities.
우드 대사는 제재의 목표는 북한 정부가 금지된 프로그램과 행동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일 뿐 북한 주민이나 북한 경제, 다른 나라들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의무를 준수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의 전면적인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성명들과 불법적인 행동들은 지금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복귀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매튜 로우랜드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평소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meet this belligerents with clear, unequivocal condemnation and with clear, unequivocal consequences.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규탄하면서 분명한 결과가 따르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 등 22개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이 같은 촉구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참사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강력한 핵무력에 대한 접근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습 기간 중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긴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군의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이 31일 끝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시작한 이번 UFG 연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작전계획 5015와 미한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 등을 토대로 실기동 훈련이 아닌 모의 훈련인 이른바 워게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미국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무기를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텐 전략 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 등 미군 수뇌부 3명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훈련을 직접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2일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측에서 해외 증원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해 17,500여 명이 그리고 한국군 측에선 5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군 측 참가 병력은 지난해보다 7,500명가량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훈련을 마친 미군 증원 병력은 순차적으로 복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면 미군 증원 병력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긴장 수위가 낮아지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 일본령 일본 해상으로 쏜 데 이어 29일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뜨리는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괌 포위사격 위협 이후 북한이 한동안 도발을 자제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듯 했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바뀌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지난번 화성 12형 발사에 대해서 향후 전략자산 전개라든가 추가적인 외교적 압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새로운 화성 12형이나 14형 발사 실험이라든가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압박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성 12형 발사 훈련 현장 지도를 하면서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며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해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괌 포위 사격을 현실화하는 등 과거보다 한층 과감한 도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화성 13형, 북극성 3형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때까지 두 번 발사를 했지만 화성 14형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어떤 개발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이때까지는 고각 발사를 통해서 계속 해왔다면 이제는 어떤 그 고각 발사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정상적인 발사나 일본 열도를 넘기면서 실제 사거리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미국이 북한의 이번 도발을 계기로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층 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 소장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효과적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을 경우 북한도 추가 도발의 명분을 얻지 못하면서 당분간 소강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화성 12형에 대해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시험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곧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정상각도로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시험 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합참 조한균 작전본부장의 설명입니다.
8월 29일 발사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여 사거리의 약 2분의 1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 탄도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넘어 동쪽으로 약 2,7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 1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또는 단거리 발사체를 18발 발사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7차례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에 대해 핵탄두와 투발수단의 능력 증대 과시로 보인다며 향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합참 조한균 작전본부장의 설명입니다.
UFG 연습에 대한 반발과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등 대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미한 양국 간 준비가 마무리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서주석 한국 국방부 차관입니다.
현재 한미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준비가 완료되면 추가 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사드 발사대 2기를 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나 전반적인 군사 위협에 대해 강력한 미한 연합 태세에 기초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차관은 이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측이 주장해온 수소폭탄이나 증폭 핵분열탄 등으로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차관은 아울러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 잠수함 건조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서로 언급한 정도일 뿐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미한 간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도 소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방위 의원들은 북한이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초기 혼선을 드러냈다며 강력 질타했습니다.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일본,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 밝힌 반면 한국 청와대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이틀 뒤 한국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크다고 정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주석 차관은 미사일 발사 궤도와 재원이 스커드 미사일과 달라 방사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서도 잘못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장소가 모두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과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는 지난 1일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역사와 현황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1984년부터 최근까지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어떤 장소에서 발사했는지 분석해 기록한 겁니다. 이 단체는 미국 시각으로 25일까지 갱신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84년 이후 총 20개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새롭게 발사한 순환 공군기지를 합하면 발사 장소는 21개로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미사일을 가장 많이 발사한 장소는 강원도 원산 북부기지와 강원도 기태령기지로 각각 20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원산 북부기지는 2013년 5월 18일 탄도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뒤 2015년 4월 3일에 마지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기태령기지는 2006년 7월 5일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뒤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사일을 많이 발사한 곳은 함경북도 화대군의 동해 위성발사장으로 1984년 4월에 첫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지난 2009년 4월까지 총 17발을 발사했습니다. 동해 위성발사장은 북한이 2012년부터 서해 위성발사장을 활용하면서 시험 발사를 멈췄습니다. 이 밖에 황주 미사일기지에서 12발, 원산 갈마공항 10발, 심포 일대에서 8발, 서해 위성발사장 7발, 선천공군기지에서 4발을 쐈습니다. 2발을 쏜 곳은 방현 공군기지 등 4곳, 한 발을 발사한 곳은 북창 공군기지를 포함해 9곳에 달합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소를 계속 늘리고 있고 특히 실전 시험을 위해 군사기지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VOA에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missiles are mobile, so they can really launch them from any place. They don't really have to have a dedicated site.
김정은 정권이 집중하고 있는 건 비대칭 전력의 일환인 이동식 미사일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부 지역에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루이스 국장은 이런 배경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소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북한은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접근이 어려운 폐쇄 국가고 또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악지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NBC 방송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야 경고를 감지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의 불량 정권이 미국을 놀라게 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국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핵탄두 미사일 기술의 진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1년 12월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50시간이 지나 북한 방송에 이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은 모르고 있었고 2010년에는 북한이 전 세계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우라늄 농축 설비를 미국 과학자에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전현직 미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은 정보 수집 대상으로서는 악몽이라고 표현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지난 5월 의회 증언에서 북한은 정보 수집이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방송은 특히 미국의 대북 정보 수집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난 몇 개월간 북한이 미사일 활동을 숨기는 조치들을 취했다는 미 당국자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의 대북 정보 수집이 어려운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정보 요원들을 직접 북한에 투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미국 대사관이 없고 미국 기업인들도 없어서 미 정보 요원이 파견될 수 없고 한국 정보 요원들도 북한인들과 말투가 다르고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면 즉각 의심을 사기 때문에 북한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NBC는 분석했습니다. 전직 중앙정보국 CIA 분석가였던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에 비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북한의 인터넷이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직 미 정보 요원들은 북한 이메일을 해킹해서 소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전자통신 자체가 적은 데다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북한의 인터넷이 매우 제한돼 있어 이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매우 제한된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어려움은 북한의 위장술과 산악지형입니다. MBC 방송은 미국이 북한의 군사정보와 핵 관련 활동은 위성을 이용해 수집하는데 북한도 이를 잘 알아서 활동을 숨기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하동굴들을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산이 많은 것도 위성을 이용한 분석을 어렵게 한다고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이 방송에 북한이 미사일과 발사대를 동굴 안에 숨겼다가 밤에 옮기고 이후에 천막을 덮어 숨기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평양 근교에서 운둔하면서 신병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한국국가정보원이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경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으로 김정일 체제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장성택이 지난 2013년 12월 처형된 이후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상황이 유엔 무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제72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학대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수감 여건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여건이 극도로 열악한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가 국내와 국외 모두 이동의 자유를 계속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고 북한을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고문과 성적 학대 등 인권 유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여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하고 이동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는 표현과 결사, 평화적인 집회가 계속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감시 체제가 지방까지 확대돼 정권을 비판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 같은 극심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문제도 지적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처럼 북한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유엔 안보리 등에서 우선적 의제로 정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다른 국제인권기재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중수하고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이행을 약속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지난 7월 중국에서 수입한 옥수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도 올 상반기 전체 수입량과 거의 비슷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2만 1,000톤의 옥수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20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미화로는 460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00 달러 상당의 옥수수를 수입했던 것에 비해 290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7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옥수수는 지난해 총 옥수수 수입량 3,125톤보다도 7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권 원장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감소해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옥수수의 수요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제재 국면에 들었으면서 수출이 이제 중단되면서 시장이 이제 활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 자체가 많이 줄게 됐다.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이 이제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이제 궁핍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싼 옥수수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옥수수 수입이 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권 원장은 또 쌀 수입 단가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옥수수 수입 가격은 쌀에 비해 크게 떨어져 수요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7월 한 달 동안 수입한 전체 곡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입한 곡물량은 총 35,17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00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약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한 달 동안 수입한 곡물량은 올해 초부터 6월까지 곡물 수입량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권 원장은 6월 이후 곡물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이모작 작황이 나빴던 탓도 있지만 최근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비공식 무역이 타격을 받아 공식 무역을 통한 곡물 수입이 늘어난 원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북한이 7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을 종류별로 보면 옥수수가 2만 1,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쌀 1만 500여 톤, 밀가루 2,400여 톤, 전분 1,250여 톤 순이었습니다. 7월 쌀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증가했고 밀가루와 전분도 각각 4배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올 7월 수입한 비료는 총 7,3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입한 총 비료량은 13만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 수준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2017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종합 7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메달 수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에서 지난 19일 시작된 2017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30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44개국에서 7,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21개 종목에 걸린 275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역도와 탁구, 다이빙과 리듬체조 등 4 종목에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31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북한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 등 23개 메달로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성적은 종합 4위에 올랐던 지난 1991년 영국 셰필드 대회 이후 최고의 성적입니다. 특히 메달 수에서는 금메달 1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등 19개 메달을 차지했던 셰필드 대회 때보다 4개나 많은 메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다이빙의 간판인 김국향 선수는 여자 플랫폼 경기와 여자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경기, 혼성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며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북한 역도의 영웅인 엄윤철 선수는 남자 56kg급 경기에서 세계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세계 최강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역도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10개 메달이 나왔습니다. 또 다이빙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가 나왔고 탁구에서 은메달 하나와 동메달 3개, 그리고 리듬 체조에서 동메달 1개를 보탰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이 금메달 37개와 은메달 27개, 동메달 37개 등 101개 메달로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한국이 금메달 30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30개로 2위에 올랐고 미국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6개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년마다 열리며 다음 대회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푸젠성에서 이 5개 신흥 경제 개발국의 모임 브릭스 제9차 정상회의가 오는 주말 개막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또 다른 5개 초청국 정상들도 동참합니다. 관련 소식 보겠고요. 일본과 영국 정상들이 오늘 그 도쿄에서 만나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변함없는 경제 안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예.
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에서 연설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신흥 5개국 경제개발국들의 모임이죠. 브릭스 정상회의가 이제 중국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문 표기 앞자를 모아서요. 브릭스라고 부르는데요.
예.
2000년대 이후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5개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 브릭스 정상들이 오는 일요일 3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푸젠성 샤먼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데요.
예.
중국은 이번 브릭스 9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푸젠성과 샤먼시 당국은 물론이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예산 투자와 인력을 집중해 준비해왔는데요.
네.
지금 샤먼 시내에서는 또 도로를 정비하고 오래된 건물들의 외벽을 새로 칠하는 뭐 이런 환경 미화 작업까지 완료하고 행사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입니다.
네. 뭐 벌써 9차 회의니만큼 브릭스라는 이제 말 자체가 낯설진 않은데요.
네.
이 나라들이 처음 모이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중국이 이미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갖췄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온 사실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나머지 나라들을 함께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모두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배경으로 고속 성장하는 나라들을 국제금융교회에서 2000년대 초에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예.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이 브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더해서 브릭스가 됐죠.
그렇군요.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브릭스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국력에서 기존 유럽 선진국들을 제칠 거로 전망이 되는 점입니다.
예.
이 브릭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던 골드만삭스의 2003년 세계 투자 전략 보고서에는요. 기존 선진국들인 G6,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에서 미국과 일본만 앞으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요.
예.
나머지 유럽 나라들을 브릭 국가들이 대체할 걸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는 2050년쯤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브라질이 새로운 G6가 될 거라는 보고서가 요지였습니다.
예. 이 다섯 나라의 특징은 앞서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들이 200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흥 경제개발국들의 대표적인 발전 모델이라고 한다면요. 수출 주도형 경제였는데요.
예.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싼 물건과 이 서비스 용역을 만들어서 기존 선진국들에 내다 파는 거였는데요. 이 한국과 일본의 발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식의 교역 의존 경제는 한계에 부딪혔고요. 이 내수 시장만으로 충분히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인구 대국, 거기에 이를 뒷받침할 자연 자원까지 가진 나라들이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9차 회의라고 하셨죠. 정상회의 의제는 뭡니까?
네, 브릭스 체제의 첫 10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일정이 될 걸로 중국 정부가 밝혔는데요.
예.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직접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9차 브릭스 정상회의 일정과 주제를 내외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는데요. 이 보호무역주의 반대, 1대1로 협력 이런 큰 주제 아래 국가 간 전자통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적재산권 협조 등을 위한 정상 간 협의가 진행될 걸로 왕 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보호무역주의 반대 그리고 1대1로 협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주제를 잡은 배경은 뭘까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요. 서양 국가의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브릭스 국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요. 브릭스 체제는 개방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새로운 세계 경제 집단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는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각종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새 행정부를 의식한 내용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
주요 외신들은 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 세계 경제 지도력에 빈 공간이 생긴 곳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유무역 확대를 기치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브릭스 정상회의 전체 일정을 챙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요. 이번 행사 일정을 통틀어서 시 주석이 전체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부문별 실무회의까지 모두 직접 챙길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시 주석이 이렇게 브릭스 정상회의에 신경을 쏟는 것은 집권 2기 국가 지도부를 구성할 올 가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제적인 지도자로서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걸로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회의에는 브릭스 국가 5개 나라만 참여하는 건 아니네요. 다른 국가들도 초청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이집트, 태국, 타지키스탄, 기니 이렇게 5개 나라 정상이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 초청국 대표로 종참하는데요.
예.
이 중국 정부는 브릭스 플러스 모델이 이 샤먼 제9차 정상회의로부터 새롭게 자리 잡게 될 거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신흥개발국들인 브릭스와 개발도상국들인 플러스의 협력을 통해서 브릭스 체제의 국제 경제 영향력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걸로 중국 측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영국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했군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도쿄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변함없이 두 나라 사이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양국 정상들의 합의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직후라서 이 양국 정상의 만남이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예.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일정에 앞서서 개최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 메이 영국 총리를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외국 정상이 일본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것이 지난 2014년 토니 에벗 호주 총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예.
이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요.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에서 전략적으로 힘을 모은다라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연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정상 간 합의한 일본과 영국의 경제협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지난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뒤에 현재 실무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영국의 지위를 앞으로 일본과의 경제 교류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과제였는데요.
예.
메이 영국 총리는 아베 총리와 함께 참석한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요. 유럽연합 탈퇴 후에 영국은 일본과의 무역 투자 관계에 전혀 새로운 수준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변함없는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예, 일본 측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아베 일본 총리는 당분간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이라면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영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싸고 벌어질 양국 교역상 혼란을 우려한 발언인데요. 현재 일본과 영국 사이에 적용되는 각종 무역, 경제교류 관련 협정과 조약 등이 유럽연합과 맺은 것들이기 때문에
예.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벗어난 뒤에는 이것들을 모두 다시 협상해야 하는지
예.
또 기존 규약들을 이어간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할지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이러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휴회 상태인 미 연방의회가 문을 연다고 하죠. 가을 회기에 가장 뜨거운 안건 가운데 하나가 조세개혁으로 꼽히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개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법인세를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의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정부가 내놓은 조세 개혁안을 의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별로 눈에 띄는 업적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 조세 개혁은 오바마 케어 폐지, 그러니까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곧 조세 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공화당은 올해 말까지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에 이 조세 개혁안의 골자를 공개했는데 많은 감세 조치를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크게 낮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또 해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개인소득세 등급은 기존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요.
예.
주택 모기지 이자와 자선단체 기부금 이렇게 몇 가지만 예외로 하는 등 세금 공제 항목도 대폭 줄이고 상속세도 폐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다양한 감세와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조세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수천 쪽에 이르는 이 미국의 세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같은 여러 기업 단체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세부 사항에 관해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안이라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또 적자 중립성을 요구했는데요. 이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정부 수입을 어떻게 보완할지, 어떻게 적자가 생기지 않게 할지 확실히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내일 맑다가 오후에는 역시 구름이 조금씩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용현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28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8도. 사리온 아침 14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6도. 풍산 아침에는 4도, 낮에는 21도. 청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3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인근 화학공장에서 오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지난 며칠 새 폭우로 인한 물난리를 겪고 있는 휴스턴 북동부에 위치한 아케마 공장으로 불어난 물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화학물질 냉각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면서 폭발이 났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두 번 폭발이 있었고 이어서 불이 났다며 앞으로 폭발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셨을 경우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측은 2중 3중으로 대비했지만 침수로 인한 폭발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CNN 방송은 공장 주변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신 경찰관 12명 정도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점령하고 있던 탈 아프르시를 어제 완전히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이제 반군들은 항복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탈 아프르시 탈환으로 니메부주 전역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탈 아파르시는 모술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으로 지난 6월부터 다른 ISIL 점령지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군은 지난 8월 20일 탈 아파르 탈환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라크군의 탈 아파르 탈환으로 ISIL이 이라크 안에서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중부와 서부의 몇몇 마을과 사막 지역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 사망 20주기를 맞아 영국 안에서 추모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는 오늘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고 많은 사람이 왕세자비가 살던 런던 켄싱턴궁 앞에 모여 꽃을 바쳤습니다.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는 36살이던 지난 1997년 8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찰스 영국 왕세자와 결혼했던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는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뒤 이혼했습니다.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는 생전에 단아한 용모와 활발한 자선 활동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오늘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오후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와 미 공군의 B-1 폭격기가 일본 서남부 규슈 서쪽에서 한반도 방향 공해상으로 비행하는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 공군기들은 편대를 잃어 비행하며 통신 상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 공군은 앞서 7월 30일에 이어 지난 8월 8일에도 같은 형태의 훈련을 펼쳤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이 미국과 일본의 연대 강화를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단도미사일 발사를 견제하려는 뜻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절풍 몬순이 가져온 폭우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인도 뭄바이에서 오늘 6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지금까지 적어도 21명이 숨졌고 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혀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약 100년 된 낡은 건물로 뭄바이에서는 지난 한 달 새 건물 3채가 무너졌습니다. 의료진과 소방관 등 구조대가 현장에서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우기를 맞은 서남아시아에서는 비 피해가 속출해 지금까지 약 1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최근 자국군과 미군의 공동작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민간인이라며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지난 25일 미군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이 바리르 마을을 공격해 10명이 숨졌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도 당시 작전에 미군이 참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리르 마을은 비옥한 농토를 차지하기 위한 종족 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소말리아군과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은 이번 달 초부터 알샤바브 반군으로부터 마을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